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여호와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 열왕기상 하는 하나의 왕국 이스라엘이 분열해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열 후에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분열왕국 시대에는 전부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39명의 왕에 대한 평가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가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가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지 아니면 악한 왕인지가 판명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스와 12대 왕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은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주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은 징계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거나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모든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 시련이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데 모든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셨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나고 빠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나고 빠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털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약 4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 수리비가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강변북로를 통해서 저희 집이 일산이기 때문에 강변북로를 달리다가 자유로 분기점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곽순환고속도로 빠지는 그 지점에서 뒤따라오던 트럭이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차가 이렇게 확 돌았습니다. 트럭은 밀리는데 이 차는 이렇게 안 가잖아요. 이 차가 버티니까 트럭은 밀고 그래서 이 운전석 쪽으로 차가 찌그러지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러다가 내가 저 트럭 밑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다행히 트럭이 멈춰서서 이쪽 운전석 쪽으로는 다 찌그러졌기 때문에 내릴 수 없어서 조수석 쪽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30초가 녹화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20초가 사고가 난 시간이었습니다. 20초 동안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가 사고 접수를 하고 레카와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면서 그날따라 아주 거세게 바람이 불어서 매우 추웠습니다. 길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모처럼 맞이한 저녁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나기도 하고 수많은 차들 중에 왜 내 차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에 운전자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사고가 난 이 지점에 여기에서 20초 동안 사고가 났다면 내가 이 지점을 20초 먼저 지나갔거나 20초 늦게 지나갔으면 사고가 안 나는 건데 그날 퇴근을 20초만 늦게 했거나 20초만 빨리 퇴근했어도 사고가 안 나는 건데 제가 그날 강변북로를 달리는데 운전석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주유소가 보이는데 다른 때 같으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었을 텐데 그날 저녁에 제가 아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만나고 기름을 넣자 이러고 주유소에 안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주유소 들어갔으면 사고 안 나는 거죠. 제가 강변북로를 달리는데 자유로 분기점에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빠지는 그 지점이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이렇게 쭉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체된 차 맨 뒤에 제가 붙은 게 아니고 이 차들을 추월해 가다가 중간에 빈대로 쏙 들어갔는데 몇 미터 안 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에 정체된 차 맨 뒤에 제가 붙었으면 사고가 안 났겠죠. 퇴근하고 사고 날 때까지 한 20분 정도의 시간만 생각을 해도 사고가 안 날 경우의 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비껴가고 딱 거기서 사고가 났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비껴가고 여기서 사고가 났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잘못된 생각, 저의 잘못된 행동,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저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원하는 일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렇게 바라보면 나에게 찾아온 시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인생 속에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그가 형통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형통이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집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보디발 장군의 집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만을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고난으로 보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 인생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변국의 학대로 늘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련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스가 예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의 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10개 지파를 장악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장악해서 남유다를 이끌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실제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왕권을 강화했고 세습을 통해서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만이 남유다의 왕을 이어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과거 사사시대처럼 이 지파에서 누구든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저 사람이 자격이 없다거나 의심스러울 때 쉽게 쿠데타가 일어났고 실제로 8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스는 예후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버지 예후는 본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운 인물입니다. 본래 예후는 오므리 왕조인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와 요람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아합, 아하시야, 요람 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오므리 왕조를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따라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과 그의 아들 70명 그리고 아합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과 그의 산당들을 다 무찌르고 그 산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이와 같은 순종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으로 예후의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아스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예후 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덕에 왕위에 올랐고 결국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호아스의 아버지 예후도 그렇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기름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 산당을 변소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예후였지만 그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우리 또한 만몬, 물질 만능주의를 섬기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감으로 우상을 숭배한 여호아스는 주변국 아람 왕에게 학대를 당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람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주변국 아람 왕의 학대로 고통을 당하던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일 주변국의 학대가 없었다면 여호아스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은총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아람왕을 무찌르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여호아스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려움이 제거되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또 쫓아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신앙이 좋은 그 인물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부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았습니다.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산다?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십니다. 이것은 네 것이 아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네가 따먹으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아담에게 처음으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담이 자신의 유일한 부족함 그 선악과를 가져버리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실 때에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아하스처럼 내 인생의 고난이 사라진 이후에 내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스가 죽자 그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1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호아스가 걸어간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답습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렇게 두 번 등장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가 있고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에 대해 주목할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가 병에 걸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센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고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던 엘리사였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그는 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응답을 받고 그 지병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보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응답을 받은 다음에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에 장사에서 그의 육신이 백골이 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죽은 자가 왜 살아났는지, 왜 그 사람이 살아나야만 했는지,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 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엘리사가 행한 이적에는 그런 이적을 행한 이유와 그 사람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 그는 한센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가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가서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므로 그 과부와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한 수넴 여인,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을 때 그에게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이적을 행했을 때는 이와 같은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더니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으로 난해합니다. 이 난해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후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요아스는 그 화살을 들어서 땅을 세 번을 칩니다. 엘리사는 이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을 위한 화살이다, 곧 아람을 향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하면서 땅을 치라 그랬는데 요아스는 세 번만 치고 그쳐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대노했습니다. 만약에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요아스 왕이 세 번만 침으로 그들과의 전쟁에서 세 번만 승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난 사건이 그 중간에 있고 22절부터 25절에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아람 왕과 싸워서 요아스가 세 번 이겨 아버지 때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바로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앞뒤에 있는 이 사건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에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죽고 이 엘리사의 몸이 백골이 되도록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스라엘의 수확기가 되면 모압의 도적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의 도적대가 온 것이 아니라 모압의 도적대가 와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협거리도 되지 않았던 모압조차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요아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아람과 싸워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옛 성읍을 회복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요아스는 다시금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과 싸워 그 예언의 성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엘리사, 건강한 요아스, 죽어서까지 쓰임받는 엘리사, 살아있어도 별 도움이 못 되는 요아스. 결국 요아스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보다도 못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할 때 그가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그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가 오래 살았느냐, 그가 짧게 살았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재밌는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감옥에 2년간 들어가 있으면 50억을 준다, 이런 제안을 한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고 미래의 소망을 쟁취할 것인가? 현재의 고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힐지라도 미래의 소망, 50억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쟁취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교우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고 미래의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날씬한 몸매를 얻을 수 있다면 매일 한두 끼 정도만 먹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봐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지만 그것은 선택일 뿐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작심삼일하고 동의어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은 경우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만 마셔도 살찐다. 정말 물만 마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50가지 이유를 보면 이 50가지 이후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안 먹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극장에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눈물 없이는 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관희 집사님은 37살의 나이에 첫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퇴원하는 아내에게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사망 선고나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7살의 나이에 첫 딸을 봤는데 내가 그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이 대장암 4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목매어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나서 그 이관희 집사님의 부인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러한 현실을 묵묵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참으로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들은 욥이 극한 환난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듯이 자기들도 그 욥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이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믿음 이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영화 엔딩 부분에서 욥의 고백이라는 복음송이 흘러나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히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행복이라 말하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고생만 하다가 짧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 세상 삶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내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있는 모습, 내 인생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찾아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할 때, 아쉬움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내 인생의 부족한 가운데서 얻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가로막고 나를 괴롭히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 인생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